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의 상한 마음과 피로를 씻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요, 온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악함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보시게 되며 그것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시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없는 어떤 간증들이 두 자매님의 삶 속에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알게 해주신 덕분에 그분들과의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값없이 누리고 있다는 것에 더 큰 감사를 드리는 한 주였습니다.
네, 천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군요.
네.
만남의 복 부러운데요.
네.
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린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되게 저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네.
좀 더 제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일들이 있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기도의 삶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계시다는 고백이시죠.
네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들의 나눔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어 지금도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감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는 기폭제를 피하려고 부인하거나 억지로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불행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대면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크다 보니 어린 시절 자신의 아픈 상처들을 보는 것이 힘이 들고 오히려 아닌 척, 괜찮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어린 시절 상처를 직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상처입은 내면 아이를 위로하고 공감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내 안에 어떤 감정, 욕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 안에는 어떤 감정, 분노 등이 있는지 인식하면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중독과 비슷하게 불행의 반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그럴수록 직면의 대상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살펴봐주며 자기 공감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자기 공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먼저는 내면 아이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면 아이의 부정적인 기능은 대단해서 어린 시절의 고통을 반복하려는 강박적 행동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어린 시절의 탐색 작업을 통해 어린 시절의 나와 연결된 이 내면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불행의 반복성에서 벗어나도록 말을 걸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어린 시절의 감정, 욕구, 경험을 뜻합니다. 이 내면 아이는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기능하여 불쑥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 아이의 긍정적 특징에서 보면 순수함, 창의성, 호기심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면 창의적, 재치감각, 널출하는 능력,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림,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내면 아이가 바라는 감정, 욕구를 채워준다면 지금의 삶에서 건강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프고 힘들고 내 모습인데도 내 맘 같지 않은 행동이나 삶의 습관들은 이 내면 아이의 부정적인 기능의 힘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방식을 반복하기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신자 여러분,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아픔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신을 수용하고
네.
자신의 모습 그 자체를 동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이 들 때 내가 어린 나였다면 어떻게 위로받고 싶을까를 떠올리며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자주 건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셨어요.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한 주간 힘들고 아픈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주셨나요? 자, 우리 소리 자매님 어떻게 건네주셨을까요?
저는 한 주간 힘들 때마다 저한테 왜 힘드냐고 일단 물어보고
네.
그리고 힘든 이유를 알면 아 그래서 힘들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 자신한테 말하곤 합니다.
네. 자, 먼저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또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셨다는 얘기시죠?
네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시편 18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만이 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매일 감사함으로 느끼면서 부족하고 병든 나를 위로하면서 오늘도 참 잘 해냈다, 잘 이겨냈다, 내일은 더 좋아지고 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 바라보고 계심을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제가 이제 여쭤볼 건데요. 화를 자주 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만 화를 내고 뭐 그런 상황일 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볼 때 화를 아주 자주 내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화를 자주 내는 편은 아니고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좀 화를 내는 편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편이다.
네네.
네, 그러시군요. 자, 화를 낼 상황에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러나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도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수인자매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 사람을 보면 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왜 이 상황에서 화를 내냐고 말하면 내가 언제 화를 내냐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무안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화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오늘은 화가 자주 나는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매님들 화가 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화가 자주 나시는지요? 그리고 화를 다스릴 수 없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조차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때때로 화가 나는데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들도 어쩌면 모르실 수 있어요. 화는 1차 감정 이후에 따라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낀 다음 그 감정 때문에 화를 내게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2차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 자체를 다스리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1차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 밑에 있는 욕구를 살펴보고 채워줘야만 2차 감정인 화가 나지 않고 또 화가 나더라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려 한다면 욕구를 채워줘야 하네요.
네.
그런데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신의 화를 다스리려 한다면요. 자아를 억압하거나 분열시킬 수 있어요. 자,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수인자매님, 자아 억압이 뭘까요?
억압은 말 그대로 의식이 알아차리기 전에 눌러버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이 화가 난 것처럼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에는 독이 있습니다. 화의 독은 몸속에 스며들어 병이라는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화가 몸으로 스며들어서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병을 우리는 화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아픈 병리적인 진단으로 병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화병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원인을 정확히 몰라 시름시름 앓거나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원인 모를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것도 모두 화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병으로 가지 않게 화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자주 화가 나는 걸까요?
네, 수인 자매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모든 화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먼저 그 원인을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화의 원인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배고픈 사자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심리적 불안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본 욕구가 결핍되면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욕구 결핍이 만성화되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화를 내고
네.
타인과 자신을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군요. 여기서 기본 욕구 결핍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욕구는 배고픈 상태로 신체적인 욕구 결핍 상태뿐 아니라 칭찬과 인정, 따뜻한 관심 같은 정서적 욕구의 결핍도 배고픔에 해당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받을 거라고 여겼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못 받았다는 감정을 넘어 빼앗겼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빼앗겼다라는 느낌에는요, 공격을 받았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 무언가를 빼앗겼으며 그 무언가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첫 번째 화가 나는 이유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가 좌절될 때에도 화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좌절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화는 어떻게든 좌절감을 막아보려는 2차적인 노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에 남편이 선물을 주지 않아 화가 나 있는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고 그 좌절감이 견디기 힘들어 화를 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기서 아내의 1차 감정은요, 서운함, 속상함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감정이 증폭되고 폭발하는 2차 감정으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선생님,
네.
매사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가 많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무슨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어떤 전능함에 대한 기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움직여야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 매사에 좌절하게 되어 늘 화가 나 있거나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부모도 많다. 이 역시 아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아이가 무조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다. 이런 부모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좌절하고 화를 내면서도 그게 다 아이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가 된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신자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수인 자매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네. 배우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내, 남편이 각자의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생각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각자의 기대가 좌절되면 화를 내고 비난하기 일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어떻게 바꾸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40대 부부가 상담실을 찾아왔다. 이 부부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톡하면 부부 싸움을 했고 이런 방식은 아이들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화가 점점 더 커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안 하면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냐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내가 침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저 훌깃 번 것뿐인데 음흉한 마음을 훑어봤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솔직하게 말을 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끝내 원하는 답을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추궁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싸구려 처신을 한다며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저를 비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남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내가 그냥 지낸다고 하면 직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칩니다. 아내는 내가 누굴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시시콜콜한 내용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속 터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내도 할 말이 있겠죠. 자, 그럼 아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알아야 남편의 천박한 행동을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남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회적인 상식에 못 미치니까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잘 들으셨죠? 위 사례에서 아내는요,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인 상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을 지키지 않는 남편,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껴요. 남편이 느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요, 자주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기준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녀들을 위한 교육, 훈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수인 자매님도 일상에서 타인에게 거는 기대, 또 나 자신에게 거는 기대들이 있죠?
네.
근데 그 기대가 늘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럴 때 어떻게 그 부족한 기대가 못 미치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내의 얘기처럼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도 자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옳은 것 같은데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그 나름의 선이 상대에게도 좀 알려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겠지만 상대는 가르치려는 말로 들을 테고 나는 상대가 좀 변하기를 바래서 얘기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 사례와 비슷하게 그런 의견 조합이 잘 안 돼서 좀 서운함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서운함이 생길 때 그 네. 서운함의 감정이 네. 예, 채워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운함의 감정이 조금 격양된 게 네. 화라는 감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상대방에게 화가 났어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화가 났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고 판단이 해버리니까 아 됐다 됐다 간두자.
아, 예.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네.
그 말에 상대가 들어먹으려고 안 한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네.
그냥 그 말을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벽을 쌓는 느낌? 예. 담을 쌓는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네. 어쩌면 그런 좌절된 기대가 어쨌든 채워지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딱 담쌓기로 이 사람과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을 더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나는 그래도 상대를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한 건데 상대가 아예 요지부동 뭐 들어먹으려고 안 하면 그 얘기가 다시 얘기를 해봤자 결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알았다. 간두자 이렇게 되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좌절된 기대를 그냥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멈추는 것으로 네. 그 마무리를 짓는 네. 모습이네요. 네. 그러시군요.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잘 듣고 계셨던 우리 소리자매님은 예 어떠신가요? 내 맘 같지 않은 상대방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 보일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가고 계시나요?
저는 그 상황에서 일단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안 통한다 하면은 아무리 말해도 일단 멈춰요. 거기서 멈추고 또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네.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그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해요. 네.
아. 네. 멈추는 모습이나 포기하는 모습이나 사실은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포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내려놓는 거라면 멈추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여기까지야 그럼. 하고 선을 긋는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화가 났을 때 처리하는 방식들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 바람이 여러분을 화라는 감정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에 익숙한 당신, 그리고 자신이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있으신지요?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꽉 채운 감정이 화가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자 여러분, 인생에는요, 여러 그릇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의 그릇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그릇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영혼의 그릇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그릇만큼 살아가게 되죠.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인생의 그릇 키워가시면 어떨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통해서요,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날 시간들, 상황들이 많으신가요? 그때 다시 한번 오늘 네, 방송을 통해서 기억나시는 내 기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를 내기 전에 내 마음에 들었던 1차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아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네, 오늘의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따라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가랴서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바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 유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치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권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내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랬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스가랴서 배경에 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원전 587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불행한 일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70년 후가 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네, 조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네, 먼저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사실 말이 포로로 돌아온 것이지 시간적으로는 70년이 지난 후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과의 갈등과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군요.
맞아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여전히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포로로 돌아왔지만 변화된 것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편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시작되었지만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지만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없는 듯 싶습니다. 라는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겨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스가랴서예요.
그렇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환상을 통해서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는 그냥 언어도 있죠, 말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환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되고, 이 스가랴서의 특징이 바로 환상을 좀 많이 말씀하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환상은 다른 말로 그냥 그림 언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림 언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때 때로는 말보다는 그림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떨 때는 말보다는 그림이 훨씬 우리에게 와닿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1장 7절부터 17절은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이고 1장부터 18절부터 21절은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네.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8절을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있고 붉은 말과 자준 말과 백마를 탄 자들이 있어요. 붉은 말과 자준 말과 백마를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리며 살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온 세상은 평온하고 조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무런 일도 행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세상이 조용하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건축은 멈추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있을 것 같은 조짐이 전혀 안 보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렇죠. 근데 진실은 또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 다음 환상에서 즉 네 개의 뿔 환상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개의 뿔은 무엇인가요?
네 개의 뿔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의 뿔은 유다 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상징해요.
그동안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나요?
일단 BC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또 바벨론 있었고요. 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강대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 개의 뿔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을 상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럼 이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어서는 정말로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나 감정 없이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하시나요?
성읍 동쪽 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읍 동쪽 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떠났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 온갖 제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심판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때가 70년 전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시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70년 후에 스가랴서에서 다시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았는데 그것이 또 아니네요.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났어요.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아,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고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오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연약함과 실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떠나신 것 아닌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는 걸까요?
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때문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성벽이 재건되면 뭐하나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질문이 언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뭐 하냐고. 성전이 건축되면 뭐 하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다시 멸망하게 될 것을.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늘 여러분 항상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고, 재물이 있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진짜 믿는 자라면.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사는 거.
네. 네. 어제 언젠가 집에 상하수도 온수를 보는 날이었어요. 그럼 보수 공사가 있었는데 한 3시간 동안 물이 안 나왔어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 3시간 동안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이 그 동안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거든요.
3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어쩌면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일 건데 제가 종종 잊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소중한 걸 잊고 살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일 있어도 안 좋은 일 있어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도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네. 또 주시는 것에 또 감사하고 사는 거. 네.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평소에는 몰랐는데 물이 3시간 동안 안 나온 걸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더 소중하신 비할 길 없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하는 생각도 진짜 우리 은미 자매님 나눔을 통해서도 저도 그렇게 와닿네요. 그래요.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이제 뭐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는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방식을 통해서 또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증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이제 말씀을 나눈다든지 또 주일에 들은 말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복해서 새기고 계속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친밀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기억하는 거. 그래서 어떤
또 기억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
네. 그래서 뭘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질문하기도 하고 물론 대답을 잘 안 해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계속 터놓는 것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방식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두 분의 나눔을 통해서 공통적인 거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70년 전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듯 싶었지만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을 또 유지하는 비결인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있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쟁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쟁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회복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